에베소서 4장 28절 다 찾으셨으면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주실 때 예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먼저 명하세요. 예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르심, 새로운 아이덴티티, 이 아이덴티티는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갖고 살 아이덴티티예요.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 몸된 교회의 지체. 예수님의 한 백성들 가운데 한 몸의 지체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가라고 하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한 몸의 지체로 자기 삶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어떤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다 믿죠. 다 예수님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교회 안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고 이제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되어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에 한 몸된 것에서 자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저 나 하나 잘 믿고 믿으면 됐고 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나 하나 잘 믿고 잘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자라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한몸된 것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교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교회로 와서 한 몸을 이루어, 그것도 전체 천국교회 속한 거 맞지만 이 땅에 세우신 로컬 철치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 돼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돼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이 돼요. 그 현실을 증거하라는 거죠. 우리는 데오빌로 교회의 교인이 돼요. 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어떤 교제를 내누며 자라가게 하셨는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27절에 어떤 교제를 나누라고 하셨죠? 새 사람을 입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이 교회 특별히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우리 부르심이 무엇인가? 28절에 우리가 옛날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으면은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단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적질까지 하며 살았던 그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구절은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다 도적질한 자들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도적질에 대해,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질이란 세상에서 알려주는 개념이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개념이 있어요. 세상에서 알려주는 개념은 뭐죠?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 그래서 그 세상의 개념에 비춰보면 나는 도둑질한 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만족이 없이 탐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두고 하나님 기쁘신 뜻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삶이 다 도둑질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탐심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 죄인된 삶의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후에 가장 큰 도둑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며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 버린 삶. 왜? 우리는 그렇게 짓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지으셨거든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내 삶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삶. 그래서 우리 중에 도둑질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도둑질로 얘기하시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와 한몸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삶을 내어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세요. 내 삶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을 품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것으로만 여기며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살아가는 내 중심의 삶이 다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믿는 성도는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둑질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이 도둑질하는 삶, 오늘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도둑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걸까? 우리가 여러 면을 볼 수 있지만 처음 아담의 죄에 그 모든 죄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 아담이 지었던 에덴 동산의 죄, 첫 아담의 죄로부터 비추어 보면 도둑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나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믿게 되는 원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생겨나냐 하면 탐심이라는 거죠. 아담이 범했던 첫 죄악이 그랬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영원한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하고 그죠? 생명나무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자기 삶을 하나님 기쁘신 뜻에 내어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는 탐심도 없었고요. 거기에는 원망도 없었고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해요. 뭘 가지고 유혹했죠? 선악과. 그 선악과를 금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심어줘요. 야,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다, 다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과. 이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께 왜 이거는 먹지 말게 하시느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품게 하고요. 탐심을 갖게 해요. 선악과가 율법이 아니라 탐심, 정욕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도 선악과까지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러한 탐심에서 비롯된 도적질의 죄였다는 거죠. 성경은 탐심이 뭐라고 하시죠? 우상숭배라고 하세요. 결국 도적질의 마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후로 모든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을 품고 탐심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 도적질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이러한 죄가 있어요. 왜? 우리가 탐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도적질하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도적질하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시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해 주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죠? 하나님만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고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완전한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셨고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고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완전히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탐심 전혀 없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원수 같은 죄인들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누구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주신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도적질하는 죄에서 모든 사함을 받은 자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전혀 도적질하지 않은 삶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 닮은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도적질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의 현실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도적질하던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세 사람으로 교제를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던 불평, 불만, 원망,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천국 기업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기쁨을 두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이고요. 이러한 새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된 삶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제를 나누라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헌금이고 이것이 우리가 속한 천국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현실을 교회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잘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즉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 예배는 어디에 속한 현실을 증거하는 거죠?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즉 헌금으로 바치며 살라는 거예요. 헌금. 헌금의 개념이 뭐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 누구의 삶? 예수님의 삶. 그것이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이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헌금이고 그것을 통해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서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드리며 살아가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님 형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서로 도적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라 왜 살아가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도적질하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아직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 기준으로만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항상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나는 아직도 이러한 처지로 살아가고 있나? 왜 나의 삶은 아직도 이렇게 한심하고 비참한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왜 저 형제 저 자매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늘 부족하고 내 삶은 늘 비참하고 내 삶은 늘 불쌍하다 생각하며 무엇을 자리 잡게 하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심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주장합니다. 그 삶은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것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애써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복된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것은 내 삶의 비참한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축복이 내 삶의 어려운 삶에 비하면 정말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지옥 심판에 떨어져야 됐던 내가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천국 축복까지 올려주셨으면 세상에 어떤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 줄 현실이 거기에 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지체가 예수님이 뭘 이루셨든지 나는 항상 불쌍하고 비참하고 부족하다.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이 사는 것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저기 내가 달려 지옥 심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달려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기업을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돌이킬 때에 오히려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요. 복음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나의 모습이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그러한 모습이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왜? 우리가 다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나시나요? 우리 출애굽 구원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 없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온 이스라엘로 온 교회로 자라갔던 것을 보아 결국은 멸망에 이른 것을 보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우리 그 자들의 처음 시작된 불평과 원망이 있었죠. 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거기에는 장대같이 큰 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기업을 정말 물을 수도 없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 시작되어서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 일세들이 원망만 하다가 멸망을 당해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시진 않았죠. 구약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교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교제는 온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해도 이것이 이 죄성에서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려는 옛사람의 죄성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삶을 주장하던 탐심과 불평과 원망을 버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천국 안에 있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된 현실을 계속해서 알아가라고 하세요. 복음으로 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라가는 걸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가 돼요. 그리로 자꾸 돌아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옛사람에서 눈을 돌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현실에서 눈을 돌려 계속해서 예수님과 천국에 속한 새 사람 된 것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자들은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도 같은 현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너희의 교제 속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적으로는 내 삶이 비참하고 불쌍한 것으로 보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면은요 나누어 줄 것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부요함이 다 우리의 부요함일까요? 예수님의 부요함.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사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유배돼가고 죽임을 당하면서 끝까지 자기들을 부요한 자로 봤어요. 그리고 나눠주는 삶 살았어요. 무엇을 나눠줬을까요? 자기들이 소유한 예수님. 예수님으로 차고 넘치니까 예수님을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왔죠.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 알려주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자신의 부요함을 나누시며 우리 필요를 채워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부요함, 그 부요함은 세상의 어떤 부요함에도 비유할 수 없는 가장 넘치는 부요함, 나누고 나누어도 끝이 없는 부요함이라는 거죠. 나는 나눌 것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죠. 어떻게 자기 독생자까지 바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축복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나눌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요, 남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나누기를 원해요. 누가 자기 목숨이라도 건져주면은요, 이제 나도 남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도. 나눌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죽어야 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자기 아들까지 바치셨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으면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나누며 살겠다고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형제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살겠다고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억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지체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누리며 영원토록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 이것이 도적질하지 않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다시 28절을 보시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할 일을 하라. 즉 탐심과 불평과 원망 속에 도적질했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 속에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여 다른 지체들을 구제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말이 나오죠. 도적질하는 삶의 반대말은 뭐예요? 선한 일. 도적질하는 것에 반대되는 말은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이 뭐라고 하세요?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삶. 즉, 형제자매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삶. 가난했던 우리를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줬던 그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히 불평과 원망만 하며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들을 도적질하는 자로 꾸짖으시며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보면은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죠. 물론 이 구절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려 하지 않는 게으른 자를 꾸짖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하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이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게으른 거예요.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것.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 닮은 삶.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 피로를 채워주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지 않은 자를 꾸짖으시는 말씀이에요. 도적질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도적질과 반대되는 이 구제라는 단어는 결국 다시 말해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헌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빈궁한 것, 구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꼭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헌금, 헌금, 헌금 하면 전부 재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빈궁했던 우리를 채워주시고 구제하실 때 재물로 하셨어요? 재물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걸로 하셨죠. 즉 우리의 모든 삶을,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과 형제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 헌금이고 예배고 도적질하는 삶에서 건져진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으로 내어주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필요에 있는 지체들, 그 필요가 꼭 재물이 아니라도 슬픔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 모든 필요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도적질하는 삶이라. 우리 지체의 이제 삶의 목적,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삶의 목적, 다른 지체들 돌아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도적질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도적질을 자꾸 물리치고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영광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일해야 되는 이유도 뭘로 알려주세요? 열심히 수고하며 일해야 되는 이유? 자기 커리어? 내 삶에서 내가 높아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커리어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몸된 교회를 배경으로 알려주세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선한 청지기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도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와 그의 몸된 지체들을 위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갖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뭘 가르쳐야 될까요? 야, 네가 커리어를 잘 쌓아서 야, 네가 잘 되고 해서 집안도 좀 일으키고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돌아보라고. 그 목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애가 대학을 가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먼저고 하나님께 바칠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거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여기까지 자라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말씀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정말 자라갔죠.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는 교제로 보여주세요. 거기에서 한몸된 것에서 더욱 예수님께로 교회가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현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현실을 증거했고요. 누구 삶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뭐 우리도 지금 소유를 다 팔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제의 삶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감사함과 기쁨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 의를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열심을 내세우려고 그리고 나팔을 불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누가 하시든 예수님이 하시든 하라고 하십니다. 그 나팔 분다는 말이 재밌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할 때 빵빠라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받을 영광을 다 받았다 그래요. 그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건데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위하지 않은 삶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또 우리를 위해 다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보다 귀한 아들을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 닮은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들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뒤에 이어는 5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바치라. 이러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가라. 결국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우리가 드릴 예배의 원리이고 헌금의 원리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전체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리고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며 계속해서 알아가며 누리며 그 누릴 때 찾아오는 감사함과 만족함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도 힘에 넘치도록 즐겨 자원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도적질이 없는 천국의 삶의 원리고요. 그 천국의 현실을 교회를 통해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거 없이 안 됩니다. 그거 없이 하는 건 또 뭐예요? 아다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건가요? 다 바친 거 다 나팔 불고 드러내서 바치지도 않았으면서. 그건 아니죠. 십자가 사랑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일도 못하고 가진 재물도 없어서 형제들과 나눌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 돌아보기도 바빠서 형제들과 나눌 것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천국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나눌 것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정말 받았고 정말 누리고 있다면 나누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말씀 보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요한일서 3장 16절에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예, 말로만 혈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고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천국 가는 날까지 한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이러한 열망은 품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천국 영광의 부요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즉 나누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더욱 자라가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나누며 살아가게 해달라.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 옛사람에서 죽어가고 예수님 닮은 새사람에서 자라가 나누는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며 더욱 한몸된 것에서 예수님께 자라가는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도적질을 이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삶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려오니 성령님께서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더욱 심써 심에 넘치도록 즐겨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여 바치고 우리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이러한 교제를 나눔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의 현실을 드러내며 더욱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